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친정부 시위대가 오늘 의회 건물에 난입해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시위대가 난입했을 당시 의사당에는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이날 사태로 의원과 직원 등 적어도 12명이 다쳤습니다. 의회 대변인은 약 350명이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전했으며 현지 언론들은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람들과 피를 흘리는 의원들의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자신들을 콜렉티보스로 지칭하는 시위대는 지난 2015년 총선 이후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주장해왔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경제난과 정치적 갈등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두 지도자는 이날 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한중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를 통해 이해를 증진하며 양자관계 개선, 발전과 지역의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라크군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IL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모술에서 민간인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국제인도주의 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인 수만 명이 현재 건물 잔해 안에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영양결핍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파편과 폭발에 다치고 화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많은 모술 주민이 장기간 계속된 전투에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모술에는 ISIL 잔단 약 300명이 남아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6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동맹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가 상당한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회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시 주석은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평양은 내일 비가 오고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강경한 발언들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미국은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대북 군사 공격을 언급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use the full range of our capabilities to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One of our capabilities lies with
헤일리 대사는 미국은 스스로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으며 그중 하나가 상당한 군사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질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미국이 갈등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피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ICBM 발사는 분명히 군사적 위협을 높였다며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로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공격 의지를 공개리에 위협해온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ICBM 시험 발사까지 더해지면서 북한의 이런 능력이 더욱 커졌다고 헤일리 대사는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destabilizing escalation is a threat to all nations in the region and beyond. Their actions are quickly closing.
불안정 상태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은 영내 모든 나라들에 대한 위협이며 이는 외교적 해법의 가능성을 재빨리 없애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 the coming days, we will bring before the Security Council a resolution that raises the international response.
조만간 북한이 조성한 새로운 긴장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담은 결의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 등 15개 나라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영내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와 압박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This most recent provocation made it even more evident that circumstances are not right for dialogue with North Korea.
카와무라 야수이사 일본 차석 대사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지금이 대화를 하기에 최적의 상태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한다며 국제사회가 단결해 압박을 강화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스와 들라트 대사도 안보리의 목소리가 북한에 의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며 결정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참석한 한국의 조태열 대사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Indeed, we must take stronger measures, including a new Security Council sanctions resolution to stop the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시 더욱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던 안보리의 이전 발표대로 북한의 도발을 멈추기 위해 제재 결의를 포함한 새롭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류제이 중국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기존의 제안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역시 중국을 포함한 주변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한다며 반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ICBM이 아닌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제재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군사적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요청해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은 물론 북한마저도 ICBM이라고 말한다면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you are happy with North Korea's actions, veto it. If you want to be a friend to North Korea, veto it. But if you see this as a threat,
헤일리 대사는 지금껏 안보리는 반복적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북한의 행동에 만족하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시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신형이며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발사와 관련한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4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이전에는 보지 못한 신형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기권 재지침체가 있고 새로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ICBM으로 분류되는 5,500km 이상을 비행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미국 서부 알래스카주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하게 지켜봤다며 미국과 동맹들이 미사일을 격추하지 않은 것은 이를 위협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핵탄두를 실제로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완전한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보유했다는 증거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폭스뉴스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연료 주입 과정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이비스 대변인은 또 북한의 ICBM이 분주한 영공을 비행했다며 조기 경보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항공과 해양 교통, 위성 운용에 분명히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대응 옵션들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5일 폴란드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현재 대응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를린에서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력을, 시진핑 주석은 솔직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베를린 시내 한 호텔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이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잘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우호 발전에 주력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한중 양측은 대국적인 측면에서 큰 안목으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 측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물을 없애도록 중국 측의 우려를 중시하고 유관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한국 언론이 있는 데서 말하고 싶다며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 셀비지에 세월호 인양 노력을 거론했습니다. 상하이 셀비지가 초인적인 노력으로 세월호를 무사히 인양했고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를 직접 독려한데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도 문 대통령은 자신과 중국민에게 낯설지 않다고 말하고 특히 자서전에서 중국 고사를 인용한 정치적 소신을 밝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첫 인사를 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솔직하게 소통하고 이로써 이해를 증진하고 중한 관계의 개선 발전과 지역 평화를 수호하는 데 함께 노력하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남북 간 긴장 완화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문 대통령의 주도적 노력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할 뜻을 밝혔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숙입니다.
한국군이 오늘 북한의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대응해 해군과 공군 합동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하루 전 미한 연합 탄도미사일 훈련에 이어서 이 북한 핵심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해상 도발을 대비해 해상 공중 합동 전투단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 1함대 사령부가 주관한 이번 훈련은 대남 무력 도발에 나선 가상의 적수상함을 한국군의 함정과 항공기로 경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 해군의 3,200톤급 구축함 양만춘함 등 함정 15척과 P-3 해상초계기, 링스 해상작전헬기 등이 참가했으며 공군에선 FA-50, KF-16 등의 전투기가 투입됐습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훈련에서 적 수상함으로 가장한 해상표적에 대해 구축함 양만춘함이 하푼 대함 유도탄을, 충북함과 인병내함은 해성완 국산 대함 유도탄을, 공군 전술기는 매버릭 유도탄을 사격합니다.
이번 훈련은 북한이 지난 4일 화성 14형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국회 국방위원회에도 보고됐습니다. 미한 양국은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주한미군의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과 한국군의 사거리 300km 탄도미사일 현무2A 등을 발사하며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독자적으로도 대북 군사적 대응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화성 14형을 신형 ICBM으로 평가한 미국이 과연 어떤 군사적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와 미한일 미사일 방어훈련 강화, 전술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을 증강 배치하는 방안 등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이는 전쟁을 의미하는 만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입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한국이나 혹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 뭐 일본이나를 향해서 쏜다라는 징후가 확실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하는 거죠. 국제법의 상에서도 자위권 차원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고 징후만 명확하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당하는 거니까. 결국 그 옵션을 사용하지 못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그렇게 제한적인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전이 되고 그러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랄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 그렇게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우선 핵추진 항공모함과 B-1B 전략폭격기, 핵 잠수함 등의 한반도 전개를 통해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과 지휘부 제거 훈련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일본 요코스카 기지를 거점으로 서태평양 해역에서 활동하는 항공모함 니미츠호와 로널드 레이건호가 한반도에 전개되면 한국군과 함께 북한 미사일 탐지 및 요격 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반도 공해상에서의 미한일 3국 연합 대규모 미사일 요격 훈련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다시 들여와 북한을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이 같은 미국의 조치들이 사실상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행정부들은 1994년 북한의 첫 핵 위기 당시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중국의 역할이 관건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강력한 대북 압박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쓸 수 있는 것이 전술핵 재배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자유항행 작전이라고 해갖고 저희 남중국해의 군함을 12해리로 붙이는 거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두 번 했는데 이제 그거를 좀 더 대규모로 더 자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조금 더 나간다면 서해에서 한미 또는 한미일의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중국이 굉장히 반발하는 거거든요.
박 교수는 다만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군사적 옵션은 미국의 마지막 수단인 만큼 먼저 제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과 유엔 안보리를 통한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기존 대안들에는 모두 한계가 있다며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서 북한 수뇌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지난 4일 자신의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흥미로운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나열하면서 무력 대응은 전쟁의 위험이 있고 외교는 북한 정권의 속임수, 제재는 여전히 시험 중에 있고 대북 압박에 대한 중국 의존은 살라미 소세지 썰기, 즉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이 지적한 옵션들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25년간 되풀이되어 온 대응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접근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지 슐츠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 전직 고위관리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대화하는 게 유일한 현실적인 선택이라며 미북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핵재앙을 막기 위해 의사소통이 시급하며 북한과 대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핵과 미사일 실험을 우선 동결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부시 행정부에서 핵 프로그램 동결 등 대북 협상을 주도했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VOA에 이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I am not a supporter of the freeze for freeze. And I am a little worried about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동결로 바꾸면 북한의 호혜적 보상이 돌아가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고 당장 분위기를 개선하려고 동결 혹은 미한 연합군사 훈련 중단과 교환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인 최대의 압박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립니다. 북한 정권이 유리 없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진전시켰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반면 현재의 대북 제재 수준은 이란과 시리아, 짐바브웨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수위를 훨씬 높이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도 꾸준합니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은행들에 대한 2차 제재, 해외 북한 노동자 송출 차단, 북한 항만회사 규제와 외국 항구 사용의 금지 등 북한 수뇌부의 돈출을 막을 방안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at bill would shut down the remaining accesses to cash.
북한에 대한 정밀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무력 사용이 우발적인 충돌을 일으켜 한국 수도권의 수많은 인구가 희생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 타격은 북한뿐 아니라 한국에도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사무소의 마크 피츠 패트릭 소장은 4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인 선택은 어떤 것도 좋은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e doesn't have any good military options. The options are only more pressure, which I'm sure he will do. And also
미국과 동맹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경우 북한이 이를 전쟁 개시로 오인해 확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대응 방안들이 모두 한계를 보이자 북한 내부의 정치 상황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해 북한 정권이 방향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5일 VOA에 대대적인 정보전을 통해 북한 수뇌부가 가장 중시하고 두려워하는 지도자의 최고 전엄 관련 호구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be prepared to undermine his claims of superiority and accomplishment.
북한 수뇌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력 사용이나 제재 경고가 아니라 이복형 김정남 씨를 외국에서 암살할 정도로 집착하는 권력인 만큼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정보전을 펼칠 수 있다고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 역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과 접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전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What does bother me a bit is that we don't capitalize on our great weapon, which is information.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해 10월 뉴욕 연설에서도 미국이 훌륭한 무기인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답답하게 느낀다며 정보야말로 김정은 정권이 매우 우려하는 취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래퍼 전 국장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 연설에서도 쿠바처럼 평양에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해 북한과 대화 채널을 개설하고 내부엔 외부 세상의 정보와 연결되는 통로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방법이 북한에 부드러운 내부 파열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란 겁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VOA에 클래퍼 전 국장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ll, I would agree with him. And, you know, as a veteran of the Cold War and you know, having served in the Soviet Union as well.
버시바우 전 대사는 옛 국무부 소련 담당 국장과 러시아 대사로서 냉전 종식에 기여한 정보의 힘이 갖는 능력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최대한 많이 알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국의 두 유력 매체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상반된 해법을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북한과의 대화 또 북한 정권의 교체를 주장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ICBM 발사를 두고 뉴욕타임스 신문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각각 대화와 체제 변환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프로그램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과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유일한 희망이 지난 5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미북 간 비공식 접촉에서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급 외교관이 참석한 이 접촉의 결과로 북한에 장기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석방됐다는 겁니다. 신문은 풀려난 원비어 씨가 결국 사망했고 북한 정부가 원비어 씨의 사인에 관해 설명해야 하지만 북한에 여전히 억류된 다른 미국인 3명을 송환하고 북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마련하려면 이와 같은 접촉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협상을 선호하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대북 압박이 실패했고 대북 군사 행동이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에 대화로 북한의 핵 개발을 거의 10년간 동결시킨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북 강경책을 주문했습니다. 신문은 5일자 사설에서 이번 ICBM 발사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계속 거부해온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위협이 이제는 긴급한 대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일단 북핵 동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도 있지만 핵 동결은 언제든 북한이 필요할 때 파괴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김정은 체제 교체를 위해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끊도록 설득하며 북한이 시험 발사하는 미사일을 격추하고 북한 내부에 지도부의 범죄를 알리는 정보를 유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이 문제거리의 하나임을 미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사이 교역이 올 들어 오히려 증가했고 중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신문은 중국의 행동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서 밀어내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도움 여부에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강한 전략만이 수백만 미국인들의 생명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4일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미국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현진 기자가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Yeah, I just think it's dangerous for them to have it.
No, it seems to be a pattern of behavior going on. So.
It's a risk to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한 길거리 미국인들의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깊이 우려한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새로울 게 없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베리 씨는 북한의 미사일이 알래스카주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 데 놀랐다며 이제 미국이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it's a sad time that we have to prepare for potential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 hope that the United Nations, America, will come up with a good solution.
미국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미국 국민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20대 여성 테사베리 씨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며.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매우 걱정됐다고 말했습니다.
A sinking feeling, like oh no, it's not good. So I have a couple of friends in South Korea, so I kind of was worried about them.
50대 남성 로텐 미트 씨는 북한은 제정신이 아닌 미친 정권이라며 이런 나라가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확보하게 된 것이 조금은 겁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Truly what I think about it? You know, the lunatics, you know, it's a little bit scary when they have such a weapon.
Okay.
So I think we should enroll China. Right.
미국이 중국 등 주변국들과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섬 레빈 씨의 말입니다.
I'm not particularly concerned. I think we have an anti-missile defense system that can probably take care of something like that. I think the smartest thing to do is to wait. I don't think
레빈 씨는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당장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다며 시간을 갖고 중국과 협력해 더욱 강력한 제재 등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부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울프 본 레어 씨도 북한의 이번 발사를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consider this to be like the biggest issue ever.
I mean, they're also like a very backward country and they don't have like too much.
북한은 매우 후진국이며 군사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볼티모어시에 사는 빌 하자드 씨와 샤리아 지벤리안 씨는 북한이 한두 번 미사일을 쏜 것이 아니라며 이번 미사일 발사 소식이 새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군사 행동보다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빌 하자드 씨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가 아닌 좀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Russia should be on board intelligently, I hope.
Okay.
Not with tweets.
인터넷상에서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터 다우 씨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수백만여 명의 목숨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성공적으로 안전하게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독일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베를린 연방총리실 청사에서 열린 메르켈 총리와의 만찬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 공동결의에 이 문제를 담아내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원들이 중국 여행 중에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이 스네든 실종 사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의혹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 씨가 중국 윈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들과 스네든 씨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네든 씨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마이클리 상원 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발생한 미국인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스네든 씨가 그해 여름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는데 이후 10년 넘게 현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내 전문가들은 스네든 씨 실종이 지난 40년간 북한 보안 요원들이 자행한 납치 사건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스네든 씨의 실종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네든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귀국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북한이 영내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위험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공통의 우려 사안에 대응해야 하며 이 우려에는 미국인들의 안전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마이클이 상원 의원은 지난 3월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을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하원 본회의와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보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부들과 협조하고 조사 결과를 의회와 스네든 씨 가족에게 보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순방 일정을 폴란드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보겠습니다. 예.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첫 회담에서 한국 신정부가 북한과 대화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걸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여러 도시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는데요. 반대로 이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임금이 내려가게 됐다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 해외 순방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부터 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어젯밤 도착했는데요. 오늘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에서요. 이 북대서양 주약기구 나토에 대한 폴란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안보와 에너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예, 미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세계 안보에서 폴란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면서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 폴란드가 북대서양 주약기구 비용 분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요.
네.
국내 총생산 대비 2% 방위비 지출을 약속한 나토의 그 합의를 회원국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해왔는데요.
예.
폴란드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폴란드가 중동 일대에서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격퇴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폴란드군이 이라크에서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도와서 현재 특수부대를 훈련시키고 있고요. ISIL을 상대로 한 정찰 임무에도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에 예, 일종의 뭐 찬사를 보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폴란드 대통령 어떻게 화답을 했습니까?
예,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배려해주고 있다면서 오히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과 미국 사이에 대서양 공동 안보와 에너지 분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폴란드가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요?
예,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 관련 정세가 변하면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을 빚곤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폴란드 현지에서 중동부 유럽 12개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이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의 동유럽 수출 계획에 대해 밝힐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예.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유럽 각국을 잇는 천연가스관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 공급 시설을 확대하는 계획을 지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국은 이미 이 폴란드에 이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예. 참 미국과 폴란드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를 비롯해서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
바로 오늘 폴란드 바르샤바 회견에서 그동안 벌어진 다양한 현안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예.
먼저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매우 나쁜 행동을 했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당연히 러시아에 대한 질문도 있었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당국이 이 해킹, 불법 전산망 침입을 통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트럼프 대선 캠프 관계자들이 러시아 측과 내통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예.
이 일을 러시아가 저지른 것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다른 나라의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 누가 진실을 알겠냐라면서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을 마치고 독일에서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할 예정인데요.
예.
이 푸틴 대통령과 첫 대면을 앞두고 이 민감한 의제가 부각되는 걸 피하기 위한 발언인 걸로 미국 주요 언론이
예,
해석을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순방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를 비롯한 폴란드 현지 일정을 모두 마친 뒤에 곧바로 독일로 이동을 해서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주요 국가 참가국들과 정상과 별도로 만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일에서 이제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를 전후해서 여러 형태의 양자회담도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상견례를 가졌죠.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독일 베를린 시내 호텔에서 첫 만남을 통해서 올해 수교 25주년을 맞아서 앞으로 두 나라 관계를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수습 과정에서 중국 기업인 상하이 셀비지가 알려지지 않은 노력을 통해서 인양을 주도해서 큰 역할을 했다면서요. 시 주석이 상하이 셀비지를 직접 독려해 준 것으로 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국 국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기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문 대통령의 감사 표시에 시 주석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문 대통령이 당선 전에 집필한 자서전 이 운명에 장강 후랑 추전낭, 장강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 뭐 한 시대에 새 사람이 옛사람을 대체한다라는 뜻의 중국 명언을 인용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문 대통령께 중국 국민은 낯설지 않다라고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손을 잡고 앞으로 전진해서 중한 관계가 조속히 안정적으로 본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한중 관계가 최근에 좀 어려웠는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좀 개선해보자 이런 기대감들이 양측에 다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로 한국 기업들과 문화산업 등에 대한 중국의 비공식적인 경제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킨 걸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설명을 했는데요.
예.
한국의 새 정부는 이 사드 배치와 운용을 서두를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양국 정상이 만나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해서 또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다면서 시진핑 주석에게 협조를 구했고요. 시 주석은 한국 신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와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 한 $10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걸 이제 $15까지 인상해야 된다 이런 그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저임금을 내리는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주리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시인데요. 현재 시간당 $10인 최저임금을 미주리주 표준인 $7 70센트로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
얼마 전에 주의회에서 각 도시나 군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이 공화당 소속인 에릭 그라이튼스 미주리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뭐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으면 다음 달 28일부터 법이 발효가 됩니다.
예. 그 서명하지 않겠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라이튼스 주지사는 민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세인트루이스 시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인상안은 두 가지 면에서 실패라고 지적했는데요. 일자리를 죽이고 주민들의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크라이트스 주지사가 공정한 임금을 지지하지만 세인트루이스 시의 조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시는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이 $10인데 이제 앞으로 새 법이 시행이 되면 주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맞춰서 이제 시간당 $7 70센트로 이제 내려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 미주리주 다른 지역도 같은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는 지난 2015년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대로라면은 현재 시간당 $10인 최저임금이 내년 1월에는 $11로 더 오르게 되는데요.
예.
하지만 그동안 지역 사업체 운영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노조와 진보 세력은 도시에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지적을 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최저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고용주 측은 임금 수준은 정부에서 정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임금 문제는 뭐 가장 중요한 두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노동자 그리고 또 고용주 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데 특히 이 지역에서 굉장히 쟁점이 되겠군요.
예, 이 식당 등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들은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예.
뭐 세금도 오르고 재료비도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임금까지 계속 오르면 사업을 뭐 할 수가 없다는 건데요. 미국 CBS 방송이 보도한 데 따르면은요,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실제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운영 시간을 줄이는 것도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CBS 인터뷰에 응한 한 노동자는요, 뭐 최근 임금이 인상된 덕분에 한 달에 한 $400의 추가 수입이 생겼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를 소비하고 있으니까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7 70센트로 내려가면 다시 쪼들릴 형편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했는데요.
예.
이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한 3만 8천 명에 이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제 세인트루이스시는 최저 임금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요.
네.
하지만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올리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시카고와 애리조나주의 플래그스태프, 또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이 지난 7월 1일을 기해서 최저임금을 올렸거나 곧 올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양에는 내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도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포 아침 기온은 24도, 낮 기온 27도, 신유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21도, 낮에는 28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34도까지 오릅니다. 희천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에도 역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4도. 용현 아침에는 23도, 낮 기온 27도고요.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7도. 사리원 역시 아침에는 24도, 낮 기온 27도입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9도. 풍산 아침에는 12도, 낮에는 26도고요. 청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6도. 운기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 삼지연 아침에는 11도, 낮 기온 2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7월 6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새로운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행한 연설에서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상 3봉 행사를 하자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에 대해 매우 엄중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현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매우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꼭 그런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행동과 관련해 레드라인을 설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나라가 북한의 위협에 강력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다며 북한의 그들의 나쁜 행동에 대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문제 등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 중인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현안 해결을 위한 상호 소통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과 중국이 경제 문제뿐 아니라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력 관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올해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한중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가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양자 관계 개선, 발전과 지역의 평화 발전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음으로써 ICC가 부과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ICC는 앞서 알 바시르 대통령을 대략 학살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ICC는 지난 2015년 남아공을 방문한 알 바시르 대통령을 남아공 정부가 체포해 이송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ICC는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수단 다르푸르 학살 사건을 ICC에 회부한 바 있었습니다. ICC는 남아공 법원이 이미 남아공 정부의 잘못을 문책했다며 유엔에 이 문제를 넘겨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ICC 결정이 알바시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어제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의 ICBM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대북 제재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군과 무기 프로그램에 유입되는 원유를 제한하거나 항공과 해상 교통 규제를 늘리고 정권 고위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헤일리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 방향으로는 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관련국들의 자제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 가운데 사우디 정부는 카타르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 등 일부 아랍 국가들은 이란과 테러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카타르에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재에는 외교관계 단절과 교통항로 봉쇄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나라는 카타르 내 터키 군기지와 카타르의 본부가 있는 알자지라 방송 폐쇄 등 13개 요구 조건이 담긴 최후 통첩을 최근 카타르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우디는 카타르가 요구 조건을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